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중동국가 예멘의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의 드론 등 임박한 위협에 대한 공격을 실시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X에 현지 시각 19일 오후 8시 15분 예멘 서쪽 지역에서 홍해상의 선박들을 겨냥해 발사를 준비 중이던 단방향 공격용 드론 한 기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국제연합군 항공기와 함정들이 19일 오후 8시부터 20일 0시 30분 사이 홍해와 아덴만에서 10개의 드론을 요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중부사령부는 이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던 미 해군 구축함 라분함이 이날 0시 30분 라분함으로 날아오는 대함순항미사일 한 발을 식별해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후티반군의 이 같은 무기들이 영내 미 해군 함정과 상선에 임박한 위협을 가한 것으로 판단해 공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를 통해 항행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미 해군과 상선들을 위해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국제 수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부사령부는 19일 아덴만에서 후티반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그리스 선적 미국 화물선 시 챔피언호가 경미한 피해를 입었지만 최종 목적지인 예멘 아덴항에 도착해 예멘 국민들을 위한 곡물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 선박이 지난 5년간 11차례 예멘에 인도주의 지원 물자를 전달했다면서 후티반군의 공격은 인도주의 지원 수요가 높은 예멘의 인도주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 7개국 교통장관들이 홍해를 지나는 상선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예멘 내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을 일제 비난했습니다. 장관들은 어제 화상회의 뒤 채택한 선언문을 통해 후티 반군의 공격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며 항행의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선박들이 공격을 피해 항로를 변경하면 국제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지고 관련 비용이 증대되며 선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고 지구온난화 억제를 위한 노력 또한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관들은 지난해 11월 후티 반군에 의해 나포된 갤럭시 리더호와 선원들에 대한 석방도 요구했습니다. G7 교통장관들의 이번 선언문은 최근 후티 반군이 홍해를 비롯한 영내 국제 해운 항로에서 미 해군 함정과 국제 상선들에 대한 위협과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이 이루어지고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위기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탱크와 드론 등 러시아군의 공격용 무기 규모가 대폭 증가했다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이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러시아군이 탱크 수를 거의 6배로 늘렸다면서 성능 개선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드론 수도 17배로 늘고 일반 포탄과 사거리 연장형 포탄 수도 17.5배가량 늘었다면서 이로써 확신을 갖고 미래에 직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무기의 증가 외에 지난해 한 해에만 러시아에서 54만 명가량이 입영하면서 6개 예비사단의 창설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또 우크라이나군은 지난해 반격에서 러시아의 1차 방어선에도 도달하지 못했다면서 두 개의 추가 방어선이 더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은 밤사이 우크라이나 곳곳에 19개 드론과 6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이 오늘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 중 드론 13기와 미사일 한 발을 요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이 최근 아우디우카 점령 이후에 논의를 하기 위해 전방 부대를 방문했다고 러시아 국영언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주요 20개국 외무장관 회의가 오늘 브라질에서 열립니다. 올해 G20 의장국인 브라질은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중동 상황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에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 G20 회원국 외무장관들과 대표단, 아프리카연합 AU와 유럽연합 EU 대표, 그리고 이 브라질 대통령이 초청한 국가들과 12개의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석합니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문제가 이번 회의 의제에 포함된 것은 파괴적인 일이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21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추가로 북한 미사일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제기된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영내 안정에 기여한다면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일 관계가 납북자 문제의 벽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회수된 북한 탄도미사일 잔해에서 미국과 유럽 부품이 수백 개 발견됐다고 영국의 무기감시단체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1도, 최고는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3미터, 서해 앞바다 0.5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인을 살상하는 데 북한 미사일을 추가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러 무기 거래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됐다고 우려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민간 기반 시설을 표적으로 삼고 무고한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살해하기 위해 추가로 북한 미사일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20일 러시아가 최근 두 달 사이 최소 24발의 북한산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했다는 우크라이나 당국의 발표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이전에 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려사항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지원이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러시아의 북한산 탄도미사일 조달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에서 이러한 무기 거래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러시아가 국제 의무를 또다시 위반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러시아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12차례에 걸쳐 북한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총 7개 지역을 공격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코스틴 총장은 이번 공격에 사용된 미사일이 각각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테킴스라 불리는 KN-23과 KN-24라며 최소 24발 중 2발만 비교적 정확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 최소 14명이 숨졌으며 지난 2일 하르키우 지역 공습으로는 60여 명이 다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 이후도 북한제 미사일을 이용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유 대변인은 20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북한 탄도미사일 조달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러시아의 이러한 미사일 사용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무기 이전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은 북한에게 귀중한 기술 및 군사적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협력이 유럽과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에 미치는 안보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거듭된 지적에도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올해 1월 2일과 6일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미사일을 사용했다며 미사일과 발사대, 미사일 낙하 지점이 표시된 사진 자료를 함께 공개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제기된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영내 안정에 기여한다면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의 목표라는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북일 정상회담 추진 조짐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 목표에 아무 변화가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의 제안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의 반응은 아직 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I am aware of the North Korean offer. I have not seen the government of Japan respond, but it will be continue to be our policy.
이어 그러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우리의 정책은 계속될 것이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의도와 관련한 질문에는 그건 북한에 물어볼 사안이라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일본의 대북 관여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지지한다며 우리도 북한이 관여를 원할 경우 외교적 접근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support diplomatic outreach to the DPRK. We have also said from here that we would seek diplomatic outreach.
이어 우리는 영내 안정을 원한다며 북일 대화가 그러한 결과로 이어진다면 물론 우리는 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5일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이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갈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며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김 부부장은 일본이 북한의 정당 방위권과 납치 문제를 거론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한 것에 유의하고 있다며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김 부부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납치자 문제를 북일 관계의 핵심 의제로 제기하며 북한과의 어떤 접촉에서도 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온 반면 미국과 한국은 납북자 문제를 우선순위로 두되 최대 안보 현안인 비핵화와 미사일 관련 논의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앞서 미라 레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국장은 지난 15일 한 토론회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미국이나 파트너들이 북한과의 관여를 원하고 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지원하고 협력하며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일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과 관련해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안보 위협이 함께 다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9일 BOE의 관련 질의에 일북 접촉을 포함한 북핵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면서 일본 북한 간 접촉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한국과 쿠바가 최근 외교 관계를 수립한 데 대한 질문에는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 우리는 모든 나라가 자신의 외교적 참여와 외교적 연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항상 말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I don't have any comment on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Cuba. Obviously, we've always said that countries are free to pick their own.
앞서 한국과 쿠바는 14일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일본과 북한에서 정상회담 추진 신호가 흘러나오지만 워싱턴에서는 근본적인 인식차 때문에 성사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일본의 우선순위인 납치자 문제는 거론조차 힘들어 지지율 최저점을 찍은 기시다 총리의 운신의 폭을 더욱 좁힌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북일 접촉을 미한일 균열책으로 활용하려는 북한의 전략에 일본이 휘둘릴 리가 없어 3국 공조에 금이 갈 우려 또한 없다는 긍정론의 무게가 실립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안준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에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북한과 일본 간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일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문제 삼지 않고 일본인 납치 문제를 양국 관계의 장애물로 삼지 않는다는 이런 조건들 하에서는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프루지스톱 허드슨 연구소 일본 석좌는 2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양측이 어떤 종류의 만남과 조건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며 양측 모두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선 일본인 납치 문제를 진전시키지 못하는 정상회담은 일본에서는 외교적, 정치적 실패로 간주될 것이라며 일본 입장에서 정상회담의 본질은 납북자 문제 해결인데 현재 정상회담의 틀에서는 그것이 실현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히고 북한이 이에 호응하는 듯하지만 현재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실제로 정상회담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입니다.
It seems to me that both sides are slowly inching toward some kind of meeting. And the way they've set up conditions.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5일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문제 삼지 않고 일본인 납치 문제를 양국 관계 전망의 장애물로 놓지 않는다면 기시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16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김 부부장의 담화에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부장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은 일북 평양선언에 기초해 납치와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일 평양선언은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한 뒤 발표한 선언입니다. 선언에는 국교 정상화 회담 추진과 과거사 반성에 기초한 보상, 납치 등 유감스러운 문제의 재발 방지,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등 4개항이 담겼습니다. 일본 정부는 1970-80년대 일본인 17명이 북한으로 납치됐고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 방북 후 5명이 귀환했으며 12명이 여전히 북한에 남아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12명 중 8명이 사망했고 4명은 아예 오지 않았다며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프르지스탑 석좌는 북한은 오랫동안 납북자 문제는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면서 오랫동안 지속된 외교적 입장은 바꾸기가 매우 어렵고 특히 북한은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를 예로 들면서 일본이 정상화 합의 맥락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해온 것과 매우 흡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Now, the North Koreans have taken, and that's been a long-standing position, and I don't see the North Koreans moving off of it. They've said this is over.
프르지스탑 석좌는 또 고이즈미 전 총리 때와는 달리 이미 20여 년이 흘러 납북 생존자가 얼마나 될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 좀처럼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해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일본에 있어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은 기시다 총리와 그의 전임 총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핵심 이슈로 고집하지 않더라도 납치 문제만이라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면 일본은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 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납치 문제가 양국 정상회담의 장애물이 될 필요는 없지만 정상회담에서 논의의 일부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 국장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납치 문제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일본 총리가 방북 요청을 수락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 국민은 일본 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하면 이 납치 문제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북한에 가서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가기 전에 북한과 납치 문제에 관한 사전 합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would be very foolish of the Japanese Prime Minister to accept a visit to North Korea without a prior agreement.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초 기시다 총리를 각하라 호칭하며 지진 피해를 위로하는 전문을 보내고 김 부부장이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하는 담화를 내놓은 것은 최근 더욱 가까워진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한일 3국 협력 구도에 분열을 일으키려는 의도라고 진단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안보석좌는 북한은 자신과 대립관계에 있는 미국, 한국, 일본 등 세 민주국가 간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이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북한은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한국과 일본, 미한일 3국 협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면서 한국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고 퍼주기가 아닌 상호주의를 주장한 이후 더욱 절실해진 경제 제재 완화를 위해 일본이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크로닌 석자는 일본 정부는 김정은 정권의 셈법을 잘 알고 있다며 서울, 워싱턴과의 조율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에게 있어 일본인 납치 문제는 최우선 과제이긴 하지만 이를 자신들에게 유용하게 이용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잘 알고 있으며 영내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한국과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본과 북한의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무관하게 미한의 3국 공조는 공고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와일더 전 선임국장은 김정은은 일본을 끌어들여 동맹 간 분열을 일으키고자 하지만 일본은 김정은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만큼 충분히 경계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와일더 전 선임국장은 북일 정상회담이 미한의 3국 협력과 영내 안보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선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은 미국, 한국과 잘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im is trying to create some divide within the alliances by inviting the Japanese.
해리스 전 대사는 일북 정상회담이 열리든 열리지 않든 미한의 3국 협력과 영내 안보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난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기시다 총리가 일본 내 지지율 회복을 위해 북한에 큰 양보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행위는 잠재적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약화시키고 한국과의 관계 진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일본이 스스로 나서서 이 납북자 문제로 인해 더 광범위한 동맹과 안보 관계에 손상을 입힐 위험을 감수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그런 행위는 일본 총리를 돕기보다 오히려 해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And again, I just don't see the Japanese going off on their own and doing this and risking damage to their broader alliance and security relationships over this issue. I think it'd be more likely to hurt the Japanese prime minister.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도 만약 양국 정상회담이 실제 성사된다면 일본은 틀림없이 그 결과를 포함해 미국과 한국의 이런 진전 상황을 계속해서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납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한 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헨런 선임연구원은 향후 일본과 북한 간의 관계는 썩 좋지 않거나 어쩌면 더 안 좋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김정은은 계속 적대적이고 주로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고 있지만 일본도 확실히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ery mediocre and maybe even poor. So I think that, you know, Kim Jong-un continues to be hostile. He continues to be threatening mostly to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ut certainly to Japan as well.
프루지스톱 석좌는 정상회담이 열리면 일본과 북한 관계가 개선될 거라고 사람들이 추측하겠지만 북한이 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일본을 향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한다면 양국 관계가 크게 개선되기는 매우 어렵다며 양국 관계를 크게 개선하려면 북한이 기본적으로 미사일과 핵실험을 포기하는 엄청난 조치가 필요할 텐데 좀처럼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보고하라고 바이든 행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무기를 제공할 가능성도 우려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영킴 의원 등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한 행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6일 발송된 이 서한에는 김 의원 외 조윌슨, 탐킨, 네다니엘 모란 등 공화당 하원 의원 4명이 서명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러시아와 북한 관계 최근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글을 쓴다며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푸틴의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받아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했으며 공개된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에 탄약과 포탄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 제공 대가로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도 우려했습니다. 의원들은 러시아가 무기 금수 조치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면서 북한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강화하며 우리의 국가 안보를 더욱 위협하는 무기와 기술을 불량한 김씨 정권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는 최근 북한이 역내 미군 기지를 북한의 진전된 타격 능력 사정권 내에 두는 핵 탑재 가능 전략 순항 미사일과 첨단 탄도 미사일을 시험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블링컨 장관에게 북러 협력에 대한 의회 브리핑과 함께 관련 대응 조치에 관한 서면 답변을 내달 1일까지 하원 외교위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러시아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기술을 제공할 것으로 국무부가 우려하고 있는지, 또 이런 유형의 첨단 물자를 북한에 제공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에 대해 국무부가 인지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울러 북한 무기의 러시아 이전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의 전략 또는 전술미사일 역량 진전에 러시아의 기술과 물자 등이 사용됐는지 여부도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밖에 국무부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 위한 기술 및 물자 등을 제공하려는 러시아의 계획이나 과거 활동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북한과 러시아의 첨단 무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FUA는 이번 서한에 대한 국무부의 입장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이번 서한은 러시아의 북한산 탄도미사일 사용 정황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달 4일 백악관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제공받아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했다며 해당 지역을 표시한 지도와 북한이 과거 공개했던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안드리 코스친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러시아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12차례에 걸쳐 북한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총 7개 지역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에 사용된 미사일은 각각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테킴스라 불리는 KN-23과 KN-24라며 최소 24발 중 2발만 비교적 정확했다고 코스틴 총장은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VOA 관련 질문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여러 차례 북한 미사일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며 우리는 러시아의 추가 미사일 사용이 우크라이나의 더 많은 주요 사회 기반 시설을 파괴하고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을 숨지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크렘린궁은 북한에 대한 유엔의 무기금수 조치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관련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무기 이전을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제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방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회 내에서 북러 협력에 대한 우려는 초당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Very concerned about, you know, what a potential North Korea-Russian relationship would be. My other committees, the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 민주당 간사인 아미베라 의원도 16일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이 주최한 대담에서 VOA 관련 질문에 우리는 향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내가 소속된 또 다른 위원회인 정보위에서도 이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거듭된 지적에도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회수된 북한 탄도미사일 잔해에서 미국과 유럽 부품이 수백 개 발견됐다고 영국의 무기감시단체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VOA에 앞으로 부품이 북한으로 유입된 경로를 밝히고 관련 당국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분쟁군비연구소는 20일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회수한 북한산 미사일 잔해의 290개 부품을 직접 조사한 결과 부품의 75%가 미국 회사가 설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발표한 북한 미사일 최신 전자부품 사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나머지 16%는 유럽 회사, 9%는 아시아 회사와 연계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단체는 또 부품들이 중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싱가포르, 스위스, 타이완, 미국의 본사를 둔 26개 회사의 제품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주로 미사일의 항법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분쟁군비연구소는 유입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업체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단체는 부품의 절반의 날짜가 적혀 있었으며 그중 75% 이상이 2021년에서 2023년 사이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하르키우에서 회수된 미사일이 2023년 3월 이전에 조립됐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분쟁군비연구소의 현장조사단은 올해 1월 2일 하르키우에서 수거한 북한 탄도미사일의 잔해를 1월 27일과 2월 1일 직접 조사하고 기록했습니다. 이 단체는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 북한제 미사일에서 최신 외국 부품이 발견된 것은 전 세계 비확산 체제가 중대한 도전을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발견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작년까지도 해외 부품을 조립해 첨단 무기를 생산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올해는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에 이 무기를 이전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산 탄도미사일에 최신 해외 전자부품이 상당수 탑재된 것은 북한이 거의 20년 동안 시행된 제재 체제를 우회할 수 있는 견고한 조달 네트워크를 개발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분쟁군비연구소의 우크라이나 관련 분석 책임자인 데이미언 스플리터스 부국장은 20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앞으로 유입 경로를 조사해 관련 당국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o when we identify the parties responsible for the diversion of those components, we will alert the proper authorities and we work directly with authorities responsible.
스플리터스 부국장은 부품 전용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식별하면 해당 부품의 통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국과 직접 협력할 것이라며 일반의 조사 결과를 공개할지는 모르겠지만 관계 당국에는 확실히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추적 요청을 한 뒤 그들과 협력해 문제가 있는 유통 경로를 다각적으로 조사해 파악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지금까지 러시아와 이란의 무기에서 발견된 부품들도 성공적으로 추적할 수 있었다며 북한 미사일에서 발견된 부품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플리터스 부국장은 수출 통제와 제재는 강력한 감시 체제가 있을 때만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산업계와 협력해 북한이 미사일에 필요한 부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밝히고 나면 당국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n comes the role of authorities like the Treasury and OFAC to take the appropriate measures to try to preempt future diversion or to list or sanction if appropriate.
스플리터스 부국장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향후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부품의 전용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기관을 제재 목록에 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국장은 20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솔직히 지난 몇 년 동안 대북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이번 조사 결과가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인과 북한 기업만 제재하지 말고 중국과 러시아의 조력자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hen you have really minimal sanctions, when the sanctions primarily focus on North Koreans, North Korean companies.
루제르 국장은 북한 개인과 북한 기업만 겨냥하는 최소한의 제재만 가하고 북한을 돕는 중국과 러시아의 은행과 기업, 개인 제재 회피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북한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허점이 생기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 정황이 계속 드러나는 가운데 주요 7개국 외교장관들이 한 목소리로 이를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핵이나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제공될 가능성에도 중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이 북한과 러시아에 국제법을 준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20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러시아제 최고급차를 선물한 것과 관련한 BOE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 노력에 대한 정치적 또는 다른 어떤 지원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와 유엔 헌장에 대한 위반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지원이나 군사적 지원도 적절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이어 북한과 러시아의 이 같은 협력이 유럽과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에 미치는 안보적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산 승용차를 선물로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김 위원장에게 선물한 차는 아우루스 자동차라며 김 위원장이 이 차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우루스 모터스는 자산 웹사이트에 아우루스는 러시아에서 생산된 최초의 럭셔리 자동차로 럭셔리 차량의 세장을 연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우루스 차량 모델과 옵션에 따라 러시아에서 4천만 루블에서 8천만 루블, 미화 43만 달러에서 86만 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2094호 등은 북한의 고급 자동차와 보석, 요트 등의 사치품을 직간접적으로 공급하거나 판매,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타노 대변인은 이날 VOA에 이 같은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심화는 러시아의 증가하는 고립과 절망, 그리고 이후의 대러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도발적이며 정당화되지 않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6일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의 자국 공격에 적어도 북한산 미사일 24발이 사용됐다고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에 거듭된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 지적에도 양국은 어떠한 군사 협력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한 공군의 공중 정찰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거셉니다. 북한 내륙 지역까지 살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무인 정찰기가 북한 영공에 바짝 다가가는 동선이 잡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군의 정찰용 무인 항공기 글로벌 호크가 최근 남북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항적을 노출했습니다. 군용기의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허태진과 360 레이더 등의 X 계정은 글로벌 호크가 지난 16일과 17일 한국 서해와 경기도 북부, 강원도 상공을 선회 비행한 흔적을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천 공군기지 일대에서 출현한 글로벌 호크가 군사분계선 인근까지 북상한 뒤 군사분계선과 평행을 이루는 형태로 비행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당시 글로벌 호크는 동쪽으로는 강원도 속초, 서쪽으로는 서해 앞바다를 선회 지점으로 설정한 뒤 두 지점을 수십 차례 날았습니다. 지도상에선 글로벌 호크의 항적이 빨간색 선으로 표시돼 남북 군사분계선 바로 아래 두꺼운 빨간색 띠가 형성됐습니다. 이들 X계정은 글로벌 호크가 지난 8일과 9일, 12일에도 같은 상공을 비행했다며 17일과 유사한 항적이 표시된 지도를 게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호크와 같은 무인 정찰기는 항공기 식별 표지인 트랜스폰더를 끄고 운항하면서 항적을 감추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은 지난 8일 이후 수차례에 걸쳐 글로벌 호크의 위치 신호를 의도적으로 노출해 민간 군용기 추적 계정 등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글로벌 호크는 미국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로 한국군은 2019년과 2020년 총 4대의 글로벌 호크를 도입해 사천 공군기지 등에서 운용 중입니다. 작전 반경 3,000km, 최대 비행시간이 32시간에 달하는 글로벌 호크는 수십 킬로미터 상공에서 지상의 30cm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북한이 최근 한국의 공중 정찰 작전에 강하게 반발한 것도 글로벌 호크의 최근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7일 논평을 통해 상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는 조선반도에 정탐 행위를 버젓이 행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며 지역 정세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적 상황에 몰아넣는 엄중한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의 최첨단 정찰기와 한국의 고고도 정찰용 무인 항공기 등이 총 출동해 북한 지역에 광범위한 정보를 입수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군사 분계선에서 북한 최북단까지의 거리가 약 400km인 점을 감안하면 글로벌 호크는 최근 북한 전역을 속속들이 들여다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은밀성이 최대 강점인 글로벌 호크가 굳이 항적을 노출하면서까지 정보 수집에 나서 북한에 대한 경고 목적인지 주목됩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비난에 개의치 않고 공중과 해상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모든 곳에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비행, 항해 및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7일 논평을 통해 상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는 조선반도에 정탐 행위를 버젓이 행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며 지역 정세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적 상황에 몰아넣는 엄중한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최근 미국의 최첨단 정찰기와 한국의 고고도 정찰용 무인 항공기 등이 총 출동해 북한 지역에 광범위한 정보를 입수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적들의 군사적 망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언제든 괴멸시킬 수 있는 만단의 임전태세에 있다면서 재죽을 줄 모르고 날아드는 공중 비적들은 분합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사회 내부에 퍼져 있는 통일 또는 민족 등의 상징 체계들을 지원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들과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주민들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20일 북한 수도인 평양의 지하철에서 통일역이 단순히 역이라고 표시된 노선도가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대사관은 직원들이 평양 지하철에서 차량 내 모니터에 나온 노선도를 촬영한 사진을 이날 페이스북에 추가했습니다. 통일역은 천리마선 승리역과 개선역 사이에 있는데 노선도에 통일이 아닌 역으로만 표시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한국과의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달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선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명기하고 평화통일과 민족대단결 등 표현을 삭제하는 헌법 개정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이런 남북관계 전환 선언 이후 통일 또는 민족을 지향하는 상징체계들을 하나둘 지워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수도 평양의 남쪽 관문에 꼴불견으로 서 있다고 언급한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했고 자국 국가인 애국가의 가사를 일부 변경하면서 한반도 전체를 뜻하는 삼천리라는 단어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김 위원장이 통일에 대한 공포증, 즉 포비아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 지우기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인정은의 그 통일에 대한 그 포비아 현상이거든요. 지금 사회 전반에 걸쳐서 새해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동향입니다. 지금 드러난 것은 일면이고요. 그보다 훨씬 더 세부적인 부분들에도 지금 손을 대고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요.
한국 내 탈북민들은 김 위원장의 통일과 민족을 부정한 발언과 후속 조치들을 충격으로 받아들이면서 북한 주민들도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북한 당국이 김 위원장 발언 이후 관련 선전선동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당 간부와 주민들 모두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은 이게 이제 학습지강이나 강연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우아해하는 반응을 하고 있고요.
북한 개혁방송 김승철 대표는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트층에서 동요가 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른바 미제국주의로부터 남조선 해방혁명을 당과 국가의 존립 근거로 삼아온 북한의 엘리트층에게 통일과 민족을 배제한 대남정책 전환은 심리적 공황상태를 부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 대표는 김 위원장이 이런 무리수를 두는 이유로 경제력은 물론 문화적 영향력 면에서 자신들을 압도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옛날에는 북조선의 가장 큰 위협이 미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북한의 가장 큰 위협이 미국이 아니고 남조선이에요. 하드파워도 이제 커졌지만 한국의 가장 큰 위협은 어디에서 오느냐? 소프트파워에서 오는 거예요. 개별적이고 사발적이고 어떤 이 문화적인 이런 저항들이 상당한 위협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도 민족통일은 주민들에게 온갖 어려움도 이겨내야 하는 궁극적 과제로 제시됐고 북한 체제를 결속시키는 시멘트 같은 기능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청년들이 인민군에 입대할 때 통일의 인민군이 되어라라는 게 최고의 찬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어려움도 통일 때문이고 힘들어도 통일 때문이고 통일만 되면 모든 일이 해결되고 이런 논리로 장기간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는 통일하면 아직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담론이거든요.
북한은 김 위원장의 발언 이후 대규모 걸기대회나 말씀 관철대회, 관영 매체들의 관련 해설 등 당국 차원의 선전선동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김 위원장이 유사시 한국에 대한 영토 완정 또는 평정 등 무력 통일을 시사하는 언급을 한 점을 주목하면서 북한의 최근 조치들이 한국을 완전한 타국으로 만드는 거대한 내부 선전 작업의 일환인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이 외부의 감시를 피하고자 자국 영해에서 불법 선박간 환적을 하는 정황이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선박 두세 척씩을 짝을 이루어 바다 한가운데에서 화물을 옮기는 듯한 모습이 그대로 찍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서해 석도 앞바다를 촬영한 위성사진에 선체를 맞대고 있는 선박 두 척이 보입니다. 17일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는 길이 130m와 40m 선박의 접선 모습이 찍혔는데 이 중 더 긴 선박은 적재함을 열고 속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불법 환적 양상을 고려할 때 두 선박이 화물을 옮겨 싣고 있거나 크레인을 장착한 40m 선박이 중간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 또 다른 선박의 합류를 기다리는 장면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에서 남쪽으로 약 300m 떨어진 곳에서도 60m 길이 선박 두 척이 크기가 작은 선박 한 척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연례 보고서에서 선박 세 척이 맞댄 경우 중간 선박이 크레인용 바지선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바지선이 동원된 전형적인 불법 환적이 포착된 것인지 주목됩니다. 앞서 전문가 패널은 최근 석도 인근 해상을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후 VOA는 1일에서 2일에 한 건 이상씩 석도 일대에서 환적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100m가 넘는 대형 선박도 일주일에 한두 건씩 목격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5호 11조를 통해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어떤 물품도 건네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문제의 선박이 환적을 통해 어떤 물품을 주고받았든 모두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발행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자국 영해에서 환적 활동을 벌이는 데 대해 감시를 피하려는 목적과 금수품을 해외 항구에서 하역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가 오늘 즉 2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을 만나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터너 특사는 이 자리에서 올해를 북한 인권 문제 강조의 적기로 본다며 미한 간 관련 협력을 계속하자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공개 10주년이자 미국이 북한인권특사직을 설치한 지 20주년이고 북한은 11월에 유엔의 보편적 인권정례 검토를 받을 예정입니다. 전 단장도 터너 특사가 COI 보고서 10주년을 지음해 방한하면서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다며 북한인권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노력뿐 아니라 외부의 실상을 북한 내부에 전달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이와 함께 지난해 6년 만에 재개된 미한 북한인권협의체의 올해 상반기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고급 승용차를 선물한 데 대해 유럽연합이 양국의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어떤 군사적 지원도 적절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이 북한과 러시아에 국제법을 준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20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러시아제 최고급차를 선물한 것과 관련한 BOE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 노력에 대한 정치적 또는 다른 어떤 지원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와 유엔 헌장에 대한 위반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지원이나 군사적 지원도 적절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이어 북한과 러시아의 이 같은 협력이 유럽과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에 미치는 안보적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산 승용차를 선물로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디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김 위원장에게 선물한 차는 아우루스 자동차라며 김 위원장이 이 차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우루스 모터스는 자산 웹사이트에 아우루스는 러시아에서 생산된 최초의 럭셔리 자동차로 럭셔리 차량의 세장을 연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우루스 차량 모델과 옵션에 따라 러시아에서 4천만 루블에서 8천만 루블, 미화 43만 달러에서 86만 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2094호 등은 북한의 고급 자동차와 보석, 요트 등의 사치품을 직간접적으로 공급하거나 판매,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타노 대변인은 이날 VOA에 이 같은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심화는 러시아의 증가하는 고립과 절망, 그리고 이후의 대러 제재 조치 실효성을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도발적이며 정당화되지 않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6일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의 자국 공격에 적어도 북한산 미사일 24발이 사용됐다고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에 거듭된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 지적에도 양국은 어떠한 군사협력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럽연합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1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CTBTOB 실무그룹 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이 21세기에 전면적인 핵폭발 실험을 실시한 유일한 국가라는 점을 상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더 이상의 핵실험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CTBTOB 실무그룹은 검증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총 6차례 핵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 국제원자력기구 등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에서 핵실험 준비 정황이 포착됐다며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여러 차례 제기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CTBTO는 유엔이 1996년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전면 금지하는 조약을 채택하면서 발족한 감시기구로 90여 개국 320곳의 관측소에서 핵실험을 탐지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1996년 채택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는 현재 186개국이 서명했고 174개국이 이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이 조약이 발효돼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려면 핵기술을 보유한 44개국이 모두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 44개국 중 미국, 중국, 이집트, 이란, 이스라엘은 조약에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 않았으며 북한, 인도, 파키스탄 등은 아직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독일의 정보기관이 방위산업 분야를 겨냥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합동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방산 분야 보안을 강화할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과 독일 헌법보호청이 19일 북한의 방산 분야 대상 사이버 위협 주의를 발표하고 북한의 해킹 활동에 사용된 공격 전략과 기술, 절차를 공개했습니다. 두 나라 기관은 북한 해킹 조직이 전통적으로 외교, 안보 전문가를 대상으로 스피어 피싱, 즉 특정인을 목표로 개인정보를 훔치는 공격에 집중해왔지만 최근에는 방산과 금융 분야까지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방산 해킹 사례 두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두 기관은 북한의 해킹 조직이 2022년 말 해양 조선 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에 침투한 사례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방산기관에 직접 침투하기보다는 침투가 상대적으로 쉬운 홈페이지 서버 유지 보수 업체를 먼저 해킹해 계정 정보 등을 절취한 다음에 기관 서버에 침투했습니다. 이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악성 코드 유포를 시도했는데 배포 전 발각되자 직원들에게 스피어 피싱 메일을 발송하는 등 추가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한국국정원과 독일헌법보호청은 코로나로 원격 보수 유지가 허용된 상황을 틈타 이러한 공격이 시도됐다며 유지 보수 업체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2020년 중반부터 사회공학적 공격 수법을 사용해 방산업체 침투를 시도한 것입니다. 사회공학적 기법은 신뢰관계를 이용해 사람을 속이고 비밀 정보를 획득하는 기법입니다. 라자루스는 온라인 직업 포털에 채용 담당자로 위장 가입해 방산업체 직원에게 접근하고 대상자가 관심을 보일 내용을 중심으로 대화하며 친밀감을 쌓습니다. 이후 북한 해커는 일자리 제한 파일을 발송해 악성 코드 설치를 유도했습니다. 두 기관은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주변 동료들에게 다른 일자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조사에 근거한 예방 지침을 소개했습니다. 온라인 유지 보수를 할 경우 기관에서 지정된 시스템에만 접근을 허용해야 하며 사용자 인증 후 접근 권한에 따른 접근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원들이 원격 근무를 할 경우 다중 인증 수단을 적용하길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공학적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사례를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민감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두 기관은 북한에 있어 사이버 해킹은 무기 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저비용의 효율적인 수단이어서 앞으로도 유사한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산 분야 보안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독일이 공동으로 사이버 보안 권고문을 낸 것은 2023년 3월 김숙희 해킹 조직의 구글 서비스 악용 공격 발표에 이른 두 번째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마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65년 2월 21일 미국의 급진 흑인 인권운동가 말콤 X가 뉴욕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연설을 하던 도중 흑인 괴한의 총격을 받고 피살됩니다. 말콤 X는 1925년 미국 중부 네브라스카주에서 목사였던 흑인 아버지와 혼혈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말콤 X의 가정은 그의 아버지가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KKK에 의해 살해당하면서 깨지기 시작합니다. 말콤은 이후 학교를 중퇴하고 21살 때 강도죄로 교도소에 투옥됩니다. 하지만 말콤은 감옥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말콤은 이때 이슬람 신앙을 받아들였고 자신의 원래 성인 리트를 버리고 대신 X라는 성을 쓰기 시작합니다. 흑인들의 성은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던 백인 주인들이 마음대로 붙여줬던 것이니만큼 영어 알파벳 X자를 써서 흑인의 빼앗겼던 이름을 상징하겠다는 의미에서였습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난 말콤 X는 출옥 후 전미 흑인 공동체를 설립하고 흑인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게 됩니다. 특히 흑인들의 분노를 직선적으로 밝힌 그의 웅변은 흑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말콤 X는 1965년 2월 21일 뉴욕의 한 집회에서 연설 도중 흑인 괴한의 총격을 받고 세상을 떠납니다. 1972년 2월 21일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The 37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Richard M. Nixon, is in China, the first American chief executive ever to visit.
20여 년간 지속된 양국 관계의 냉전을 끝내고자 중국 땅을 밟은 것입니다. 닉슨 대통령은 주은래 총리와 장시간 회담을 갖고 마오쩌둥 공산당 주석과도 비공개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미중 두 나라는 1949년 중국 공산당 정권 수립 이후 끊겼던 두 나라 관계를 회복하기로 합의합니다. 합의 내용 가운데는 미군이 베트남과 타이완에서 철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닉슨의 중국 방문이 있은 지 7년 뒤인 1979년 1월, 미국과 중국은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합니다.